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몸과 마음이 늘어지는 긴 방학보다 월화수목 금금금 다음에 맞는 짧은 휴일이, 한상 가득 차린 진수성찬보다 배고픈 오후 3시의 빵 하나가, 또 눈을 즐겁게 해주는 식스팩과 S라인의 미남 미녀보다는 늘 내 곁에 있는 단 하나의 연인이 더 기다려지고 더 꿀맛 같고 더 두근거리게 합니다. 여럿보다 자려문 열매 하나에 삶의 재미와 맛과 설렘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가 좋아, 저는 서린입니다. 8월 셋째 주 화요일, 오늘은 8월 20일입니다. 라디오가 좋아 화요일은 가족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흥영강성 해림시에서 김봉선님이 보내주신 가족 이야기, 아빠가 그리운 날, 잠시 뒤 만나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먼저 여러분이 보내주신 쪽지 한부터 열어봅니다. 띠동. 오늘의 쪽지 사연 김현숙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지친 일상을 달래는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가 있습니다. 내게는 종점에서 종점까지의 버스 여행이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즐겨 마시는 커피와 좋아하는 노래가 가득한 곡목들을 챙겨서 버스에 오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좌석은 맨 뒷자리 앞에 오른쪽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나마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잘 생기지 않아서 종점까지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버스 종점 가까이 사는 내가 반대편 종점에 닿으면 대개는 거의 도시의 끝과 끝을 지나게 됩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날도 좋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거리는 감성적인 밤도 버스 여행에 색다른 재미를 더해줍니다. 달콤한 커피 한 모금과 평범한 풍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감성적인 노래들, 차창으로 다가오는 호젓한 분위기가 자꾸만 나를 버스에 오르게 만듭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보이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발견되면 나는 무작정 내려서 한참 동안 그곳을 거닐곤 합니다. 그곳에는 내가 사는 도시를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아, 우리 도시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과도 눈을 맞추고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수없이 많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읽는 버스 여행은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지겨워서 벗어나고만 싶던 도시를 사랑하게 됐고 이곳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조금은 더 특별한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나의 행복한 버스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김현숙님이 보내주신 쪽지 사연이었습니다. 김현숙님은 심수에서 버스를 타고 동네를 걸으며 위로와 용기를 얻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해 주셨습니다. 버스라고 하면 승객이 많아서 매일 붐비고 출퇴근 시간에는 내가 탈 노선 자리에 맞춰서 길게 늘어선 승객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김현숙님처럼 버스를 타고 매일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일상에 조금은 기쁨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곡 나갑니다. 서영은 가수가 부른 플립사랑. 평소에는 서로 다시 안 볼 것처럼 원수같이 굴지만 밖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서러운 날에는 가족만큼 내게 위로를 주는 존재도 없습니다. 미워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서 미운 사람들, 미우나 고우나 우리 가족 이야기. 오늘의 가족 이야기 흑룡강성 해림시에서 김봉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운 날. 아버지가 그리운 날. 아빠가 그리운 날이다. 어머니의 날이면 엄마가 그리워나야 할 텐데 왜 아빠가 더 그리울까? 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아빠를 한없이 그린다. 내 나이 60이 넘고 보니 54살에 세상 떠나신 아빠가 우리 자매 딸 여섯을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가 너무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빠가 사무치게 그립다. 어쩌면 이럴 수가. 드문드문 아프던 심장이 이젠 본격적으로 아파서 심혈관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다. 괜찮다. 막히지는 않았다잖아.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아도 참 눈물은 왜 짓궂게도 자꾸 솟아나오는지. 나 원래 이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럴까? 속효 구시마늘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딱딱하고도 차가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은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으로 난 정신이 흐려진다. 숱한 고생하다가 이제야 살만하니 이런 병에 걸리다니. 그것도 언제 죽을지도 모를 심장병에.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나? 진단서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악한 일도 한 적이 없는데, 내 삶의 방식이 틀렸나?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럴까? 가득 채워지는 서글픔을 밀어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눈물은 점점 더 흘러내린다. 그러자 모든 가족들이 다 원망스러워지며 분노가 밀물처럼 나의 온몸을 감싸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제일 그리워하는 분이 아버지였다. 아버진 그때 어쩌면 그렇게 태연할 수 있었을까. 비록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간 지도 40여년이 되지만 그때 그 모습은 내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 할빈, 연길의 여러 병원에서 간암이란 진단을 받고 집에 들어설 때 아버진 예전에 구김살 없는 밝은 모습 그대로였다. 딸 여섯을 하나하나 머리 쓰다듬어 주시며 잘 있었니? 아버진 무척 보고팠다. 라고 하시던 아버지. 확실한 진단 결과를 아셨던 아버지께서 집에 도착해 가족들과의 만남을 이룰 때 바로 지금의 나와 같은 이런 심정이었겠는데. 그러나 아버진 나처럼 이러지 않았다. 여보, 그 사탕 과자를 애들에게 빨리 주어. 그래도 집이 제일이지. 다신 병원에 가지 않겠어. 어서 먹어. 하시며 집안의 분위기를 확 돋구시던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도착하기 전 어머니는 우리를 앉혀놓고 절대 울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상심해서 병이 더 중해진다고 부탁을 했었다. 우리 자식들이나 친척들은 그 부탁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고 단단히 작심을 했는데 당사자인 아버지께서 더 쾌활하게 밝은 얼굴로 웃으며 이야기하시니 오히려 우리가 더 부자연스러워졌다. 죽을 때 되면 죽어야 하는 거고 뭘 이것저것 생각할 것 있어서 사는 날까지는 유쾌해야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처럼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때 아버진 54세였다. 너무 아까운 연세였다. 흰 머리카락 하나 없이 말쑥한 얼굴에 훤칠한 키를 가진 아버지는 멋진 분이셨다. 그런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마음으로 자신의 슬픔을 다잡으셨을까.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깊이 파묻고 가족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버진 참으셨을 것이다. 의사가 떼어준 약을 먹고 나서 혈압이 50까지 내려가며 위장이 훑어내듯이 괴롭고 심장이 두근두근 불안하게 뛸 때마다 아, 나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남편, 아들,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너희들 셋이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이제부터 모든 것은 아픈 내 뜻에 따라야 한다고 꽁꽁 다짐을 받고 으름장을 놓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또 아버지가 그리워났다. 아버지가 세상 뜨기 두 주일 전이다. 사범학교에서 공부하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한 번 더 보라고 어머니는 전보를 쳐왔다. 그러자나도 병세를 몰라서 안달아 하던 나는 그 전보문을 받자마자 집으로 가는 열차에 올랐다.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의 문을 떼었을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삼삼하다. 베개를 허리에 받치고 이불에 비스듬히 기대서 붉은기 잡지를 읽고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도록 수척해진 아버지께서 날 보시더니 반가워할 대신 옆에 계신 엄마를 책망하실 줄이야.
공부하는 애한테 왜 알렸어? 지장이 되겠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에서 며칠 휴식하기 왔어요.
지금 어느 때라고 휴식이야. 내일 당장 학교 가거라.
아버지, 저 이틀만 아버지 곁에 있겠어요.
네?
그럼 이틀 밤만 자고 가. 도착한 날 밤과 이튿날 밤을 나는 아버지 곁에서 지켜보며 간호를 냈다. 너무 아프실 때면 입술을 깨물어서 피가 터지던 아버지. 좀 진정이 되면 항시 그러하듯 붉은 기를 들고 보시던 아버지. 정신이 좀 나시면 나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던 아버지였다. 봉선아, 넌 아버지의 자랑이었다. 시험을 쳐서 대학으로 간 애들이 지금 몇이 되느냐. 맨 딸 자식인 아버지에게 있어서 넌 둘도 없는 자랑이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품었어. 우리 딸이 대학 나오고 교수하는 것을 두고두고 지켜봤으면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 못하구나. 훈장의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고 했어. 아버지도 교사 사업 좀 해봐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애들을 사랑해야 하고 편애하지 말아야 한다. 너 꼭 잘할 것이라고 아버지 믿고 있다. 넌 아버지 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버진 나와 마지막 말을 하신다. 이제 아버진 곧 이렇게 마주 앉아서 따뜻하게 이야기 나눌 수 없는 저 세상으로 가신다. 나에겐 아버지가 없어진다. 난 북받쳐 오르는 슬픔으로 해서 더는 자제하지 못하고 슬피 슬피 울었다. 그렇다. 아버지에겐 우리 딸 6명이다. 아들을 중히 여기는 그 시대에 아버진 마음속으로 얼마나 서글프셨으랴. 가끔 동료들한테서 오보호란 말을 들을 때면 어째 보호라니 그래도 우리 딸들이 있어서 얼마나 이쁜가. 섭섭하지 않아. 애들이 모두 귀여워 죽겠는데 언제 그럴 짬이 있어. 라고 대답하던 아버진 우리 딸들이 남보다 더 잘해서 보란듯이 떳떳이 나서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기에 내가 대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자 그렇게 기뻐서 자랑하시던 아버지였다. 초중 1학년 때 일이었다. 난 소설책 바다노을을 꼭 사고 싶었는데 엄마와 말하면 퇴방 맞을 것 같아서 아예 아버지께서 퇴근하는 길목을 지켰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키 크고 약한 아버지의 모습이 저 멀리에서 나타나자 불이 나게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떼지를 썼다. 아버지, 책을 사야 돼요. 선생님이 꼭 사서 보라 했어요.
그래, 무슨 책이니?
한어문으로 된 소설책이에요.
그럼 사야지.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뭐?
탁구채요.
언제부터 사고 싶었던 탁구채인지라 붙잡은 바엔 다 말한다고 큰 마음 먹고 말했다. 옛다. 아버지가 주는 돈을 넘겨받은 난 날듯이 기뻤다. 우리 봉선이 공부하겠다고 사달란 건 아버지 다 사주니까.
더 잘할게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때 생활 수준으로 50여 명 되는 우리 학급에 탁구채를 산 아이가 둘이 될까 말까 했다. 큰언니가 스케이트 선수로 돼서 시합에 참가하는 날이 되면 아버진 제일 먼저 스케이트장에 가셔서 응원을 했고 막내 동생이 배구 칠 때면 경기장마다 따라다니며 구경을 하셨으며 둘째 언니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개동이라는 어느 시골에 갔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세상을 뜰 뻔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 아버지이기에 뼈를 깎아내는 마지막 아픔 앞에서도 그토록 참을 수 있었으리라. 자신의 신음소리로 자식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아버진 피 터지도록 입술을 악물었다. 자신의 분신인 딸을 이 세상에서 떳떳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모진 아픔을 참으시며 많은 말을 하셨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늦게 알게 됐다. 이틀 밤만 자고 가라는 걸 보면 우리 아빠는 아마 내가 보기 싫은가 봐, 정을 떼자고 저러는가 봐 하고 야속스럽게 원망스럽게 생각했던 내가 중년이 다 돼서야, 그것도 자기가 몸이 아파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진 술을 무척 즐겨 마셨다. 얼마나 즐겼으면 한 번은 아버지와 친구분 셋이서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병이 밑굽이 났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밤에도 슈퍼가 문을 열 때가 아니어서 살 수도 없었고 꼭 더 있을 텐데 뒤지고 뒤지다가 찬장 제일 옷칸 구석에 어머니가 사놓고 쓰시던 마선 기름을 하얀 유리병에 넣어두었는데 그것을 술로 알고 다 마셔버릴 줄이야. 그 이튿날 술이 깨자 모두들 걷지를 못하더라. 나 의사를 불러오고 야단 법석을 해서야 무사하게 됐다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핀잔 주며 하던 얘기를 우린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술을 반가워하시다나니 아버진 젊어서부터 간염으로 고생하셨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심부름을 하는데 그때 돈 10전이면 술 한 양이어서 20전, 30전을 가지고 아버지 술 심부름을 가는데 서로 가기 싫으니 윤번으로 가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다 우리 아버지처럼 알른가고 나는 여겼었다. 그것은 세상 물정을 알아서부터 그냥 편찮으신 아버지를 보아왔고 색다른 음식으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어머니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한 번은 아버지가 책상에 마주 앉아서 글을 쓰시다가 갑자기 고슬땀을 흘리시며 오른쪽 갈비뼈 밑부위를 누르시면서 책상 모서리에 지그시 대시는 것이었다. 옆에서 공부하던 내가 왜 그러는가고 묻자 괜찮아, 드문드문 잘 이러니까 라고 하시며 날 보고 하던 공부를 마저 하라고 하셨다. 아파서 그런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이 병으로 오는 아픔인지도 몰랐던 나는 계속 공부를 했다. 그때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등을 도닥여 드렸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이마에 땀을 닦아 드렸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가슴 찢기지 않을 것이다. 생의 절반을 병의 시달림 속에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런 밝은 모습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포근한 웃음을 줄 수 있었을까를 두고 난 오래도록 생각을 해봤다. 교원, 비서, 사장, 향장 등직을 연이어 맡으시면서 사업을 참답게 하셔서 언제나 존경을 받으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대단하시다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토지개혁 때 맨발에 초신을 신고 땅을 채워주다 발까지 얼어서 세상 뜰 때까지 발등에 튀어난 곳의 고든 살을 뜯어내며 토지개혁 기념이야 하고 말씀하시던 아버지. 해방 전 왕청중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초구란 시골에서 통근하면서도 학생회 간부직도 맡아하고 글짓기도 썩 잘했으며 연설도 아주 잘하셨다던 아버지. 사장으로 계실 땐 하향을 가셨다가 밤중에 승량이골 고개에서 범이 뒤따라서 소수레에 깔고 앉았던 집단을 태우며 겨우 떼놓았다던 아버지였다. 어머니가 큰 마음 먹고 금방 사입한 나일론 내복. 그땐 아주 고급적이었던 나일론 내복을 한족들의 마을에 하양 갔다가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훌쩍 벗어주고 오신 아버지. 마지막 당비 60전을 봉투에 넣어서 베개 밑에 놓고 세상 뜬 다음에도 바쳐달라고 말하신 아버지. 자기가 죽으면 화장해서 고향의 강물에 띄워달라고 유언을 남기신 아버지. 이런 아버지였기에 그처럼 강인하셨고 낙천적이었을 것이다. 그 연대에 강물에 띄워달라고 유언을 남기신 사람이 몇이었을까? 아빠의 추도식을 삼차구 정부에서 주최했는데 삼차구 역사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인 거대한 추도식이었다고 했다. 그런 아버지를 그땐 왜 캄캄하게 몰랐을까? 하긴 이 세상에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자식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저 술을 즐겨 마시고 우릴 이뻐하시고 엄마가 우릴 나무랄 때면 무조건 우리 편에 서서 함께 엄마께 꾸중받던 아빠라고만 생각했다. 항시 맑은 얼굴과 푸근한 미소를 보여주며 사업하랴, 가족을 먹여 살리랴 힘들었어도 원망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아빠였다. 아빠가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다. 몸이 안 좋으면서도 우리를 제일 생각하던 아버지. 평생 병지는 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기쁨과 용기를 주신 아버지. 공산당원의 원칙으로 언제나 일처리를 해서 전선대라 불리신 우리 아버진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빠 딸답게 나도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원망을 줄이고 병을 친구로 삼아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 사는 날까지 밝게 살자.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아빠를 만날 면목이 있지. 이제야 아빠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낀 내가 한없이 원망스럽다. 훗날 내 자식들도 우리 엄만 진짜 괜찮은 엄마였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 아빠가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다.
김봉선님의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아빠가 그리운 날 듣고 왔습니다. 라디오가 좋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녁시간 오늘도 라디오가 좋아 프로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설인이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정보 타임의 리영실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주간 스포츠 뉴스를 종합해 정리해드린 다음 빙상의 금빛 질주, 새 중국의 첫 빙속 세계 우승자인 라치환 선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NBA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시아 선수들의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주간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 축구 외교 허재에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체육천국 부국장이며 축구협회 서기